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야말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좀 더 익숙하게 깨달아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5장 39절까지 공부합니다. 33절부터 있죠. 저희가 크게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자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좋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죽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좋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오늘은 이제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아주 분노하여 죽이려고 없이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냥 놔두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벌떡 일어났어요. 가말리엘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러죠. 나는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소는 이제 헬라 문명과 문화가 이제 가장 차 있는 곳이었고 그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주의가 이제 뭐 다스리던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다소와 예루살렘 두 곳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그 사도 바울은 헬라주의와 유대주의를 아주 뭐 그냥 줄줄이 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문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아주 너무나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교 유대주의에 관해서도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돌로 들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렇게 이제 옷까지 자기가 맡아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맡아갖고 있었다라는 건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표시였거든요. 당시에 내가 책임지고 이건 내가 주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상징으로 옷을 맡아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주의의 이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주의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바로 이 가말리엘한테 배운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수하에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국회 같은 거예요. 입법기관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 사법 처리까지도 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의 허가를 받아서 뭐 재가를 받아서 사형을 집행하고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냥 죽이면 돼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 로마의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로마가 아무 말을 못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사형을 결정하면 그냥 때려 죽이면 돼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자, 그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도 데려와갖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죄형 현자와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 말 안 했으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 여자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 이 유대주의를 좀 뭐 변형된 유대주의지만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이들이 이슬람교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슬람, 악역파 이슬람교인들은요, 요즘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사람을. 그걸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 사형 집행은 얼굴을 가리거든요.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돌을 가져와서 가까운 곳에서 찍습니다.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을 찍고, 뭐, 몸을 찍고, 목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겁이 좀 있는 사람은 저쪽 떨어져가지고 던지죠. 이만한 돌을 머리에다 던지고. 금방 죽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던지니까. 근데, 진짜 아주 잔인한 인간들은요, 땅 묶어놓고, 몸을 반쯤 땅에다 묻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놓고 돌로 찍히고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그냥 한 번에 확 죽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그것도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 의해 돌로 찍혀 죽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유대주의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주의가 그러한 사형 집행을 정말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감행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죽을 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한번 돌에 흠씬 맞아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갖다 버렸다 그랬죠. 근데 다시 일어나갖고 성으로 다시 들어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으면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았죠. 그냥 숨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근데 툴툴 털고 다시 또 자기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들의 무서움입니다. 그게 진짜 강함인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뭐 아무리 자기를 이렇게 두들겨 패도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겨버리는 게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근데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고, 급히 이제 안디옥교회 가서 거기서도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토렌스 지역의 구역 예배에 제가 이제 또 순방을 가게 됐기 때문에 또 금방 설교 끝나자마자 이제 토렌스로 다시 가가지고 구역 예배 다 참석했어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할 때도 그랬지만 주일날 설교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일부 때도 그렇고 눈이 전부 빡하게 잡아서 다 나가셨어요. 야, 알아들으셨어요. 안디옥교회 가서 거기는 이제 복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고 이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도 보니까 저 플랜카드를 딱 붙여놨는데 열심히 충성공사하여 하늘에 상급을 쌓자 딱 교회를 써놨더라고요. 야, 참 아군은 하나도 없고 우리 김경자 선생님 혼자 뒤에 와서 딱 앉아있는데 우리 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목사님은 또 뒤에서 팔짱 끼고 딱 보고 있고. 근데 제가 뭐라고 시작했겠어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렇게 시작했죠.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굴구락, 후루락. 그리고 구역 예배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나누는 걸 들었죠. 그날 설교에 대해서 이제 나누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 울긴 울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걸 제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평소에 느꼈던 뭐 우울함, 고통,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을 때 그런 데서 터져나오는 그런 울음 그런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이런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도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그때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그때 흘리는 눈물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눈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내가 왜 이렇게 죄인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냐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상당히 불쾌해하고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그렇게 돼요 아시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여 구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갖고 그때부터 도대체 그럼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이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를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 배우는 거거든 경험으로 삶으로 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폭로당해야 돼요 발각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정자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악당일 수밖에 없는가가 내 스스로에게 자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려서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막 흔들고 아프고 야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죽는 게 낫지라는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진짜 아주 희귀한 명약이 하나 나타나갖고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갖고 왔어요, 누가. 그래서 진짜 의심 반, 기대 반 먹었는데 낫어요. 그때, 이야, 이 약이 진짜 신통한 거구나 라는 걸 알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약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너는 이 약 때문에 난 거야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줬을 거 내가 뭐 어디가 아팠는데 야 너 조사해보니까 옛날에 간염이 있었더라 근데 너는 자각하지 못했겠지만 이 약 때문에 난 거다 그 사람에게 그래? 뭐 그런가 보지 라는 뭐 그런 동의는 끌어낼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왜 나에게 고마운지를 이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도대체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고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는 왜 그걸 붙들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신앙 생활을 통하여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 그냥 금방 정자처럼 너무너무나 착하고 너무너무나 교양있고 너무너무나 선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성품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교양이 넘치고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이가 많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훨씬 더 많았어요. 교양 있고 착하고 정말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타나는 변화는 그거랑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타나야 하는 인간 측에서의 변화라는 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한 존재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사랑만 받아야 되는 거구나를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주 지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사회 정화나 사회 개혁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나머지 인간들은 뭐냐?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이 세상이 왜 아무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필요한 게 세상이기 때문에 가치 있어요.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가치도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토해 내놓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든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하는지의 그 이유를 배우는 그 가치, 그것 이외에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 없어요. 조금도 이 세상은. 그럼 다른 인간들은 뭐냐? 다른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존재는 다 뭐죠? 흙이에요. 흙. 그래서 하나님이 먼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담아, 먼지, dust. 그냥 먼지예요. 다 먼지로 만들었어요. 모든 생물을 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존재는 아무리 살아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냥 먼지예요. 먼지. 자꾸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가치 있고 모든 인간이 다 존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관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계하는 그 관계로 부어지는 거죠. 그들은 가치 있어요. 그들이 산자예요. 산자. 생명. 성경이 말하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그들이 연합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다 비워지고 하나님께 확 채워졌을 때 그걸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러고 그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다 신이라고 하였거늘. 우리가 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워내는 존재는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이미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신이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가 지금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내가 지어지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그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지향점이 어딘가를 잘 배우고, 그리고 훌훌 털고 떠나면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주시면서, 애야, 그동안 내가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너 많이 흔들렸니? 이제 날 봐. 이제 날 봐. 진짜 내가 여기 있잖아 하고 손을 내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셔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를 못 알아봐서 죽은 거예요. 다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본다는 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지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배우라는 게, 그런 존재로 서라는 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에요.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본다면 그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어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목적과 비전과 야망을 성취하는 데 방법과 도구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모든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전부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자기 인격화해버려요. 그걸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다 그냥 자기 걸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거로 만들어서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방법과 신과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큰 거시적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갈대 우르에서 알바람을 꺼내서 모리아산에 세울 때까지의 전 과정,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1차적으로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죠. 갈대아가 바벨론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 그 중에 가장 연약하고 지저분하고 추한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필 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를 쫓아가냐. 그게 믿음이라는 걸,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 아브라함과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의인 있잖아요. 욥! 그를 찾아가지 차라리 왜 우상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내서 지 아내를 위해 마누라를 두 번씩이나 팔아먹고 온갖 임기응변 권모술을 사용하여 자기 유익만 챙기던 자를 결국 자기 존재의 가장 큰 익스텐션, 자식. 그건 나예요. 나. 나보다 더 소중한 게 나. 자식이거든요. 그 나. 너를 죽여라. 라는 그 자리에 그래요. 죽을게요. 라는 절대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는 전체의 과정은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믿음. 엄마나 아빠가 자식에게 아빠는 너 믿어? 라고 했을 때 믿어라는 거에 아빠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들어있고 아빠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빠는 너 믿어? 근데 인간인 아빠는 너 믿어? 라고 하지만 네가 열심히 안 하면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해줘. 아빠는 이런 기대가 있지만 네가 도와줘야 돼. 이게 아빠의 기대예요. 아빠의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아빠의 믿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아빠가 너 믿는다. 너 반드시 모리아산에 가야 돼.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빠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은 우리를 그리로 완전히
그 대리로 가셔서 완결시키고 종결시켜 버리겠다라는 그 의지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함유되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나를 내 소원이나 내 야망, 내 비전을 다 묵인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날 끌고 가는구나를 배워서 그러면 이 아버지가 끌고 가는 곳이 진짜 좋은 곳이겠구나를 경험으로 조금씩 조금씩 배워 내 걸로 내어놓는 걸 그걸 2차적인 주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격발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또한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소유하여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요. 그게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으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패역한 세대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그러는 왜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요. 근데 그들이 시도했던 게 뭐냐면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에 의해 파송됐을 때 귀신을 쫓아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보냈단 말입니다. 능력을 주어서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고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그건 니네 믿음 아니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만 있었어도 이것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은 믿음은 겨자씨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나에게서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 내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진짜 믿음인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없다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 같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믿음도 없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야. 겨자씨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태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애는 거예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돋보기 쓰고 봐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뭐 성지순례 갔다 가져오는 겨자씨는 되게 큰 겨자씨예요. 왜냐면 상인들이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겨자씨 중에 제일 큰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스카이트테이프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걸 팔 순 없잖아요. 벌거 오신 임금님처럼. 그러니까 그거 팔아먹으려고 큰 겨자씨를, 근데 그것도 얼마나 되는가요, 보니까. 이 깨를 한 100분의 1로 쪼갤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다라는 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자의 삶 같은 삶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삶은 뭐냐고요?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관계 있을 때에만 너에게 보여지는 거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만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난 오늘 날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옛날로 금방 돌아가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고 그것만 꼭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그거 배우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여기에서 지금 그 사도들을 놓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이들이 이 가말리엘을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조차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가말리엘이 진짜 선한 선생입니까? 이 참 이 사람이 그럼 괜찮은 사람인가요,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 인간들의 선악의 기준, 도덕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죠. 사내들인 공회 전체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괜한 분노가 아니고요. 금방 자기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 정신이 좀 온전했으면 궁금했을 거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안 보여요. 두렵기라도 했을 텐데 그게 안 보이고 자기들이 때려 죽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분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살았다고 하면 자기들이 유죄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자기의 죄가 발각이 되면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 발각시킨 존재를 묻어버려요.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처음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거울을 갖고 갔는데 아침마다 뭐 면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걸어놨대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그 지역 추장 와이프가 거울을 팔으라고 그래서 뭐 팔긴 뭘 팔아 그냥 가져라 줬더니 거울을 딱 보자마자 이게 누구냐고 그래서 그 너다 그랬더니 거울을 깨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확 깨버리더라고. 말도 안 돼. 이게 나야? 이 킹콩 같은 게 나란 말이야?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주인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지내고 율법자를 지키면서 잘 살았는데 왜 네가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여태까지 아무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 네가 와서 날 죄인이라고 그래? 거울을 확 깨버린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의도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전체가 분노를 하여 사도들을 죽이자 그랬어요. 죽이자. 그때 가말리엘이 벌떡 일어나서 침착해라. 다들 존경했다 그러죠? 그분을. 그죠? 교법사로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던 자예요. 가르칠 교법법. 율법을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배운 이들이 산헤드린 공예가 됐으니 얼마나 존경받았겠어요. 여기서 대작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 원로가 딱 일어나서 침착해라. 그러니까 조용해진 거죠. 뭐 좀 호들갑이냐. 야 예전에 드다라는 놈, 유다라는 놈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봉기를 했었냐. 근데 다 죽었다니. 얘네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면은 흥망할 것이요. 안 그러면 죽을 건데 나더라. 아 멋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뭘 근거로 지금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이 사람들이 성공, 진짜 하나님을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고 그러죠, 지금? 세상적 성공이에요. 이들이 망하고 죽으면 그들은 하나님 보낸 거 아니고 이들이 살고 이들이 진짜 흥망을 하면 그게 하나님을 보낸 거야.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시간과 성공이라는 걸 판단 기준으로 하여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보낸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 그게 대상입니다. 근데 이들은 진짜 다 죽었잖아요. 나중에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을까요? 거 봐라. 망했잖아.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죽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성공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세상은 전부 박수를 치며 쾌제를 불렀어요. 우리가 이겼다. 죽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아들이 이긴 거야.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 들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거든요. 근데 가말리엘은 이렇게 똑똑한 교복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보내는 존재면 성경을 큰거 할 거야. 알면 나올 거야.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똑하고 깨끗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얘들은 이 가말리엘은 이 사도들을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전혀 알아먹지 못했어. 고작 비교를 하는 게 드다와 유다. 이 사람들은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민중 봉기를 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 이 민중의 리더,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뭔가 대상적인 어떤 도모를 하는 그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은 생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근데 가말리엘은 유다나 드다 같이 그냥 그러다 말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일어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벌떡 일어났죠.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입니다. 미문에 앉아. 세상은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가족, 이웃, 내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 직업, 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이제 행복하고 기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야, 뭐 그냥 죽을 맛으로 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앉은 병이에요. 누가 데려다가 딱 놓고 동양통을 그 앞에 놔주면 동량을 이렇게 턱턱 던져주면 그거 받아서 아름다운 미문에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자기가 안진뱅인 줄 몰라요. 그냥 놔두면 그 자리에 그냥 꽂혀 있어야 되는 그런 지옥의 불쏘시개인 줄 몰라요. 그리고는 그 세상에 던져주는 동량에 그거에 그냥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동량이 많이 들어왔네. 아이고 올해 연봉은 한 5만 불이 늘었네. 그 동량. 올해 연봉은 2만 불이 깎였네. 그러니까 동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의해 이게 일비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오더니 동량품만 바라보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나를 주목하라. 동량품 보지 말고 날 봐라. 그런다고요. 우리들이 전부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돈, 명예, 자식, 관계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찾아서 하나님이 너 어디 보고 있어? 나봐! 봤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는 네 동량통에 관심 없어. 나는 네 동량통에 관심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이걸 받아야 돼. 나 따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Come out my people, 바벨론. 갈대아 우르, 애굽, 나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게 성도예요. 가말리엘은. 야, 그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세상에서의 독립쟁취, 성공, 번영,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거의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바라봐요. 신비주의 기복주의는 물론이고, 그건 뭐 100%죠. 100%.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전부 돈 많이 벌고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흥집에 갔더니 거기에 한국 금란교회 우리 출신 권사님이 한 분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더구만요. 왜냐면 그 김홍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게 짜는 데에는 도사거든요. 하여튼 빚내서 빚내서 헌금하시고 남편 병원비 암으로 들어가실 때인데 병원비를 모아놨던 걸 병원을 못 데리고 가고 헌금하셨다니요.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미안했겠죠 남편한테. 근데 그러면 상 받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칭찬 많이 받았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진짜일까 하는 회의가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되셔갖고 확 뒤집어졌거든요. 오셨는데 너무 자유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러면은 정말 큰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받은 상 못 받을 것 같고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사는데 천국에서는 내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늘에 상급 닦였다고 그렇게 남편 병원비까지 빼서 다 헌금해버리고 근데 제가 그러더래요. 오늘 날 설교하는데 거기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거기서도 상과 벌이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길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거기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텐데 그게 무슨 천국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기당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미 다 바친 건 어떻게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아이고 다 바치고 다 망하기 전에 그때 목사님 만났어야 되는 것 같아. 그 전에는 못 만나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 아래 그 요즘 부도난 뱅크럽시한 그 교회 다니면서 집 다 팔아갖고 다 거기다 헌금하고 완전히 알고지도 좋으시고 오신 분들이 꽤 돼요. 그때도 보시지.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탈탈 털고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뭘로 살래? 물어보시죠. 그때 은혜에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처럼 자기가 누리는 걸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게 뭔지를 아니까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어떤 시간에 의한 발전, 번영 이런 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진짜 하나님이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게 가말리엘 같은 신앙이 오늘날 교회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도들을 그때 죽이면 안 되니까 잠깐 들어서 사용한 것 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믿으세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불교인들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일루전, 공임의 허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 그리고 이 참 진리의 실체인 브라만의 연합이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니 기독교인이 불교인들만도 못해요 어떻게? 아니 불교뿐만이 아니에요. 증산도가 같은 그런 잡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은 다 흘러가는 물, 들풀의 꽃, 그런 거니까 우리 다가오는 신천지, 그거 생각을 했단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신천지 얘기해요. 거기 바라보면 열심히 수도하고 수행을 하고 살자. 다른 종교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충성봉사하여 이 세상에서의 힘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면 이거는 세상에 그 종교보다도 못하는 게 기독교잖아.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친하다는 이런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엎드려서 두려워 떠셔야 돼요. 벌벌 떠셔야 돼요. 입에 거품을 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먼저 믿음의 길을 갖고 있는 이들을 바짓가랑이로 붙드셔야 돼요. 그게 매번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스폴전이나 조지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이 부흥의 도구로 쓰여서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합시간에 확 쓰러져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유명한 설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놓여있는 중인들. 지금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이 한 권이에요, 설교 한 편이. 한 네다섯 시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분은 지독한 근시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렇게 읽었대요. 줄줄줄줄줄. 뭐 자처럼 소리 지르고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확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냥 줄줄줄줄줄줄 읽어가는데 사람들이 하나하나 쓰러지고 뒤에 또 타에 보던 목사님이 입에 거품을 물고 엉금엉금 비어오더니 설교하는 전화단에서 목사님의 바짓그랭이를 잡았대요.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게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 어떻게 하면 돼야 되냐고 거기서 시작한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맨 가짜는 게 내가 말이 안 되는 거, 내가 아무리 안 되는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닌데. 네? 구원의 시작은 지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 내가 내려가야 할 그 지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왕으로 삼으셨는가를 그 절절한 은혜 속에서 배워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거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열심히 그 은혜를 배우세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푹 젖어서 사세요. 그러면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친할 필요 없어요. 목사들하고 친할 필요도 없고, 목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 권사님은 목사님이 항상 그, 저, 성금 내역을 보신대요. 네? 그리고는 이 예배 시간에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요. 암흑의 권사, 제가 이렇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어? 모든 권사 직분 받은 사람은 지금 2천만 원씩 내라 그랬는데, 너는 왜 1,500만 원 밖에 안 내서? 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니까, 그걸 안 내고는 못 빼겠네. 장로 5천. 권사 뭐 3천, 뭐 안수집사 2천,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딱 정해준대요. 그리고 그걸 매일 확인을 하니까 단 한 사람도 그걸 안 내고 못 빼.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그러니까 헌금이 늘어날 턱이 없지만 앞으로도 안 볼 거예요. 저도 인간인데 헌금을 고정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만약에 안다면 못 봐요. 저는 그렇게 동일하게 사람들을 평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것을 버리는 우리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생명으로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소유를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버리듯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분량만큼 헌금을 하게끔 기도를 한다고요. 헌금의 양이 사람의 믿음을 판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잣대는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아까워갖고 그냥 심지어 어떤 목사님 그런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양치견인들이 있어갖고 밥만 먹고 간다고. 밥값도 안 내고 밥만 먹고 간다고. 아, 밥만 먹고 갈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끝까지 양체가 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나타나야 될 표지가 아니니까. 밥값을 내라는 게 아니라 헌금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힘을 하나님 앞에 던져 버리는 거예요. 땅에 묻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너무 보람되게 쓰여도 안 돼요. 뭘 어떤 일을 하는 게 보람된 일이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뭐가 보람된 일이에요 도대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쓰레기처럼 여겨지는구나를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 보여주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뭐 그걸 그냥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에 뭐 어떻게 여전히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자꾸 나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갖고 일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일을 하시죠. 스스로 일을 하시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누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나서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 애기들이 제가 집에서 개집을 만들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같이 못질해 버리면요 저는 일을 두 배로 더 해야 돼요. 그거 뽑아서 다시 박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켜주는 건 나중에 우리에게 멸관 씌워주시려고 당신의 동네와 상황과 돌아감을 감수하시고 그냥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스럽게 감사하며 면목 없이 그 일에 동참해야지. 나는 안 된다는 식의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만지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헌금하라, 봉사하라, 구제하라, 선교하라 하시는 것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약간 하나님 은혜 앞에 그냥 우리는 낙자 엎드려서 항복하면 돼요. 가말리엘처럼 그냥 깨끗한 척, 아는 척, 잘난 척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인간들 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고 이 사도들처럼 결국에는 두들겨 맞다가 죽는 모양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정말 기도하시면서 애쓰시면서 잘 가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 시대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여 복받는 방법만 배워온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본전을, 본질을 더욱더 깊이 직시하게 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